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알리바바가 앤스로픽의 AI 도구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이었죠. 한국의 SK 하이닉스는 무려 294억 달러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티켓을 끊고 워싱턴 한복판,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짠 코드가 서울이나 베이징에서 아주 똑같이 돌아가던 그 국경 없는 기술의 시대가 바로 오늘 아침에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과 AI 그 자체에 선명하게 국적이랑 여권이 부여되고 있는 이 섬뜩한 탈동조화 현상, 그 기저에 깔린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기술의 개방성이 끝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글로벌 기업들끼리의 일시적인 기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대담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현업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있다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내일 당장 여러분 책상 위로 떨어질 거란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담은 방대한 소스 중에서도 2026년 7월 10일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자료, 그리고 이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의 날카로운 토멘터리를 뼈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 터진 미국과 중국의 충돌 현장부터 한번 열어보죠. 알리바바가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자체 도구로 전환했다는 소식.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양측의 주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부 보안 연구자들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내부에 중국인 사용자를 몰래 탐지하는 약간 일종의 백도어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백도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개발 코드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상의 위협을 강하게 느낀 거죠.
근데 반대로 앤스로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직접 고발장도 냈던데.
맞아요. 앤스로픽 측 주장은 알리바바의 Q1 랩 관련 계정 2만 5천 개가 자신들의 모델을 무려 2,880만 건이나 이른바 증류기법으로 도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무단복제나 뭐 해킹 같은 건 알겠는데, AI 생태계에서 증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용입니까?
아, 이거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최고의 셰프, 그러니까 거대 모델이 요리하는 주방에 견습생, 작은 모델이죠. 이 견습생을 몰래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 셰프 몰래 요리법을 훔치는 건가요?
레시피북을 직접 훔치는 건 아니고요. 셰프가 완성해낸 수천 가지 요리의 그 맛이랑 플레이팅 결과를 견습생이 계속 맛보고 관찰하게 해서 그 엑기스만 모방하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와, 결과물을 역설계해서 지식을 쏙쏙 빨아먹는 거군요.
그렇죠. 앤스로픽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학습시킨 클로드의 결과물을 알리바바가 아주 싼값에 자기들 모듈로 쏙 빼갈아 했다고 본 겁니다.
우리는 뭐이 분쟁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당장 판결을 내릴 순 없지만, 양쪽 모두 서로를 향해 거의 첩보전 수준의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네요.
근데 이런 불신이 개별 기업의 핑퐁게임을 넘어서서 아예 국가 정책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오늘 발효를 앞둔 중국의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법입니다.
AI 의인화 서비스요? 쉽게 말해서 AI가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교류하거나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규제예요. 당장 오늘부터 알리바바 통해천문의 의인화 에이전트 기능이 종료되고 사용자의 대화 데이터가 영구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구 삭제까지요?
네,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역시 15일에 서비스를 닫습니다.
아니, AI가 인간인 척 하는 걸 막는다. 이건 언뜻 들으면 무슨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윤리적 방어벽 같은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규제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 상황을 가장 깊이 있게 꿰뚫어 본 분이 아까 말씀하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 네네.
이 사건들을 단순한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기술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서구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인간 친화적인 AI의 탈을 쓰고 중국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죠.
아, 사상 통제의 목적이 큰 거군요.
맞습니다. 즉, 미국 도구로 코드를 짜던 기술적 의존성도 끊고 서구권 AI와의 감정적 교류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철저한 단절이죠.
와, 과거의 베를린 장벽이 물리적인 콘크리트였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랑 API를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밖을 향해서도 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타임지의 보도를 보면 지금 중국 상무부가 첨단 AI 모델의 해외 접근 제한까지 논의 중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논리가 약간 꼬입니다. 이 제한 대상에 오픈에이트 모델까지 포함된다면서요?
네, 누구나 허깅페이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던 Q1이나 두바오 같은 모델의 가중치 공개를 아예 막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연결고리가 확 끊어지는데요. 중국 AI가 지금 서구권 턴밑까지 추격하고 심지어 특정 점유율에서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핵심 무기가 철저히 그 개방성 덕후는 아니었나요?
그렇죠. 자기들 모델을 다 풀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공들여 만든 생태계에 스스로 울타리를 쳐버리면 글로벌 부대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전략입니까? 좀 자해 행위처럼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해 행위가 맞죠. 하지만 그 이면의 역학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의 역학이요?
네.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막으면서 중국의 하드웨어 숨통을 꽉 조이지 않았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유일한 무기,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제해서 역으로 보복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항할 마지막 카드인 셈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막아? 그럼 우린 소프트웨어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 이런 거군요. 만약에 이 규제가 현실화되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회사 제품에 중국산 오픈웨어 모델을 내장해서 쓰시는 분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네요.
엄청난 타격이죠. 당장 오늘 아침부터 공급 연속성 플랜을 새로 다 짜야 할 겁니다.
와.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Q&A를 파인튜닝해서 챗봇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델 접근이 툭 차단되거나 상업적 라이센스가 막혀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네요, 진짜.
대체 모델을 찾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느라 제품 출시가 기약 없이 밀려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문을 닫아 걸고 안으로는 고립된다. 뭐 보통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말라 죽는 게 정상적인 역사책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면 중국 내부의 기술 발전 속도는 종 기괴할 정도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결핍이 창의성을 강제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핍이 창의성을 강제했다.
네, 딥시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들은 부족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위해서 SMIC의 7나노 공정으로 자체 추론 칩을 만들면서 아주 기발한 가격 정책을 꺼냈어요.
가격 정책이요?
야간 시간대에 API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밤에 요금을 깎아주는 거랑 반도체 칩이 부족한 거랑 도대체 무슨 기술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주 영리한 소프트웨어적 우회로거든요. 실시간으로 챗봇이랑 대화할 때는 대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없어야 하니까 순간적인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딜레이가 생기면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대량의 문서 번역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무거운 작업들은 굳이 낮에 실시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금을 깎아주면?
네, 요금을 깎아주면 개발자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작업들을 밤에 몰아서 하는 배치 처리 방식으로 스케줄을 옮겨버립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즉, 하드웨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사용자의 행동 패턴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분산시켜버려서 남는 자원을 극한까지 쥐어짜내는 생존 효율성을 만들어낸 거죠.
칩이 모자라니까 트래픽 시간표 자체를 개조해버린 거군요. 그런데 메이턴에서 나온 롱캣 2.0 모델은 더 황당합니다. 1.6조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모델인데 오로지 화웨이 국산 칩 5만 장만으로 훈련을 성공했다고요? 아니, SMIC 칩이 양품률도 확 떨어지고 엔비디아보다 성능도 훨씬 뒤처지는 구형 칩이잖아요. 그 칩을 5만 장이나 엮어서 훈련을 한다. 중간에 네트워크 병목 현상 때문에 시스템이 그냥 뻗어버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썼다면 당연히 트래픽 잼이 걸려서 시스템이 바로 다운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엔지니어들이 네트워크 스위칭이랑 병렬 처리 소프트웨어를 그 칩에 맞게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어요.
소프트웨어를 새로 짰다.
네.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죠. 이게 짐을 나르는 대신에 느린 트럭인 화웨이 칩 5만 대가 단 한 번의 교통체중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의 짐을 잘게 쪼개서 나를 수 있도록 거대한 고속도로 신호체계를 완전히 새로 짠 겁니다.
와, 고속도로 신호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타개책을 넘어서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생존 진화트리를 타버린 거예요.
닫힌 섬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초첨단 대륙을 건설하고 있는 거군요. 게다가 이 진화가 속테메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로봇 산업이나 통신망까지 아주 싹 집어삼키고 있다면서요.
네, 올해 중국의 인간형 로봇 생산량이 10만 대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10만 대요?
네, 이게 작년 대비 무려 6배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 같은 곳은 IPO 신청 104일 만에 초고속 상장을 해버렸고, 아지봇은 누적 1만 5천 대 생산을 벌써 넘겼죠.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거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공장이랑 로봇을 연결할 5G 전용망 5만 개를 깔겠다는 산업 인터넷 로드맵까지 지금 맹렬하게 가동 중입니다.
아...
두뇌 역할을 하는 AI, 육체인 로봇, 그리고 신경망인 5G가 이 고립된 생태계 안에서 거대한 융합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의 본진이자 지금 이 대담을 들으면서 전략을 막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거대한 생태계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찢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면 이 단층선의 한가운데 놓인 한굴의 위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기괴하고도 위태로운 명암이 교차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2분기에 잠정 영업이익 89.4조 원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썼는데도 내부 노조 이슈랑 SK하이닉스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확 이동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6.9%나 빠졌어요.
와, 89조를 벌었는데 주가가 빠지다니. 그 SK하이닉스가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1조 달러 가치를 내다보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그 나스닥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발밑에서는 전혀 다른 연극이 상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 8천조 원을 들여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자국 내 투자를 강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엄청난 압박이죠, 사실은.
그런데 정작 올 4분기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는 화웨이의 어센드 250 AI 칩이 밀려들어올 예정입니다.
화웨이 칩이 들어온다고요?
네. 심지어 엔비디아의 3분의 1 이하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달고 말이죠. 이미 SK실더스랑 한솔PNS가 유통 파트너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참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왼손으로는 미국 나스닥에서 엄청 화려하게 축배를 들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서울 안방에서 화웨이 칩 도입 계약서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극단적인 양다리, 아니 거의 정신분열적인 스플릿 전략이 과연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김경진 변호사가 이번 브리핑에서 2026년 하반기에 핵심 질문으로 던진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국 기업이 양쪽 생태계에 발을 걸친 이 아슬아슬한 구조가 과연 얼마나 버틸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찢어지는 단층선 위에서 과연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당장 비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산 하드웨어를 덥석 물어도 되는 걸까요?
단기적인 가성비만 보면 화웨이 칩은 분명 매력적이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칩을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는 순간 미국의 수출 규제법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의 그물망에 걸려들 거대한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게 됩니다.
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고객사들이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이 칩과 모델에 찍힌 국적이 우리 회사의 지정학적 생명줄을 어떻게 꼬아놓을지에 대한 아주 고도의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기회도 존재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로봇 10만 대가 막 지켜 나온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많은 감속기나 모터, 센서 같은 부품들은 또 한국의 부품 공급사들에게 새로운 간접 특수 시장을 확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거대한 단절 속에서도 부품 단위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커플링의 틈새를 읽어내는 능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단순히 AI 모델의 성능이나 반도체 칩 가격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어떻게 국적을 부여받고 또 또 서로를 향해서 무기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돌연변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개방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진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첫날의 아주 생생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대담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출근을 딱 했는데 여러분이 매일 의존하는 업무용 클라우드나 핵심 AI 플랫폼이 갑자기 특정 국가의 진영을 강제로 선택하라는 팝업창을 띄운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 코드에 선명한 국기가 꽂히는 이 시대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입력하고 쏟아낸 그 귀중한 개인 데이터와 비즈니스 지식은 과연 어느 나라의 여권을 쥐고 있을까요? 이 서늘한 질문을 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로드맵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